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오늘도 모여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또 이제도 주께서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 그 가운데 특별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마가복음에 또 잘 아는 본문을 오늘도 읽고 조금 부족한 종에 해석하며 다 같이 다시 기억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주신 말씀의 뜻을 조금 묵상케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주님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하게 하시고 잘못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몇 마디 주님 나누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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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말씀, 씨뿌리는 비유 혹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말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씨 뿌리는 비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부터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주님이 바닷가에서 잘 가르치세요. 갈릴리 바다죠. 물론 디베리아 바다 혹은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 하지만 굉장히 큰 호수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거기서 가르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배에 올라 그 말 보니까 조그만 배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배가 좀 크고 갑판이 좀 있어서 거기에 앉으면 다 모든 사람이랑 볼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겠는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예, 배에 큰 무리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예수님은 바다 위에 배 위에 갑판 위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마태복음에는 서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태복음 13장 같은 말씀인데 서 있었다. 그러니까 뭐 앉지도 않고 모두들이 그냥 서 있는 많은 무리들이 바닷가에 서 있고 예수님은 좀 떨어져서 예, 배 위에 갑판 위에 앉아가지고 그들을 상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그래도 좀 우렁차셨는지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어떻게 이 내용을 또릿또릿하게 전하시고 또 누가 이것을 열심히 속기를 하듯이 기록했는지 여러분은 잘 기록하십니까? 아 물론 성경에 다 있으니까 기록할 것이 없을지 몰라도 열심히 그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기억력이 좋아서 나중에 집에 가서 기록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거기에 마태복음 13장에 일곱 개의 천국 비유가 이때 하신 비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는 여기에 씨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배 위에 앉아가지고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는 중에 씨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비유는 일상적 사건이나 사실을 들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하죠. 비유. 씨뿌리는 비유, 비유 자체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우리가 씨뿌리는 진짜, 씨뿌리는 농부가 뿌리는데 길가에도 씨가 떨어지고 돌밭,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네 부류의 그런 씨뿌리는 경우를 여기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우리가 다 들을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듣기는 하는데, 그런데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육신의 귀는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이냐, 비유?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예수가 하는 말씀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무슨 뜻이냐, 그 뜻을 깨닫는 귀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자들은 그 비유를 듣고 깨달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전통사본에는, 여기는 지금 씨뿌리는 비유니까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표현하셨고, 너희와 외인, 즉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버려두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확실히 제한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려면 주님 이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죠. 비유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알아듣게 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유로 하신 목적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둘로 나누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비유는 예화하고는 다릅니다. 예화는 사람의 이해를 돕는 이야기를 흔히 예화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할 때 잘 알아듣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예화를 좀 하면 그거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다 할 수 있는 건 예화입니다. 그러나 비유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자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뜻이 있다, 주님 설명에 그렇게 하십니다. 비유에는 표면적인 내용과 이면적 내용이 있습니다. 비유의 표면적인 내용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씨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그 내용은 무슨 말인지 그거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단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이면에 감추어 있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을, 그래서 불신앙과 죄악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굳어진 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께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의 눈이 열렸다면, 관심이 있어서 주님이 해석도 해주셨지만은 그까지 비유만 듣지 않고 해석도 알고 내가 잘 알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내가 그 중에서 네 번째 부류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거 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실격, 실패,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실패다, 오늘도 말씀이 강단에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될 것인 온 땅에 모든 교회에 말씀이 전파되겠죠. 바른 교회라면 바른 말씀이 전파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부류, 곧 여러분들 중에는 네 부류가 있다는 말씀이니까 첫째, 둘째, 세 번째 부류는 실패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알아.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 이면적 뜻을 알고 나는 택자들이지, 귀가 열린, 들을 귀가 있는 자이지, 나는 그 뜻을 알고 네 번째 부류가 내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로 깨닫고 나아가는 그 마음의 눈이 열렸다면 감사해야죠. 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가? 택하신 것 같다. 택하셨으니까 내 눈이 열리고 관심이 열려서 그렇지, 그것이 그래, 나는 네 번째 부류, 그게 나지. 나는 첫째, 둘째, 셋째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 그런 마음이 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뭔지 나는 몰라. 에이, 그 뭐 비유, 씨뿌리는 비유 다 아는 것 같은데. 관심도 없고, 네 번째 부류가 자기에 해당하는지 몇 번째가 해당하는지 모를 수도 있겠죠. 택자들과 불택자들을 나누기 위해서 비유로 한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이제 설명을 보십시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온전통 보면 그들의 마음에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금 여기에 씨는 말씀이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와 같다는 것이죠. 씨는 신기하죠. 마른 씨, 말라 있는 씨, 그냥 우리가 먹기도 하는 너트 계통도 일종의 씨인데 그런 씨가 그것을 땅에 심으면 그 씨가 싹이 나고 그리고 평범하게 보이는 그 씨에서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씨는 신기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평범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지금 뿌려집니다. 온 세계에 뿌려집니다. 지금도 여기에서 뿌려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 속에 심어지는데, 떨어지는데, 들려져서 사람 속에 심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의 새 생명이 심어지고 그 생명의 씨앗이 거기서 자란다. 자라가지고 어떤 일은 여기 좋은 밭처럼 열매를 많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어떤 이들은 실패하는 새 경우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말씀을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후에 그의 사도들과 오늘까지 목사들과 전도자들이 그 직무를 이어받습니다. 모든 성도들 누구나 열심히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뿌려진 씨의 땅을, 씨가 뿌려진 땅을 네 종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첫째 여기에 길가에 뿌려졌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방금 주의 설명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겠어.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 들은 말씀도 다 씨를 먹듯이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들은 것이 완전히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됐습니다. 설교 듣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도 사탄이 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 네 기억 속에서 다 이제 없애버리겠다. 들어도 다 잊어버리고 마는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그게 나의 관계되는 말씀이 돼서 내 속에서 그것이 싹이 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마귀가 그 씨앗을 먹어버리고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말씀을 뿌리는 일을 하시지만 사탄은 주께서 뿌린 그 말씀을 빼앗는 일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사탄도 우리를 눈여겨보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히 사탄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또 사탄이 교묘한 자니까 들어와서 설교하는 여러분 옆에 앉아서 아니야 그 말 듣지 마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주의 말씀 보면 사탄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 성경의 바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싫어하고 그 말씀 듣는 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사탄은 대적자요 방해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진지하게 받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이 무엇을 기록된 거 우리가 잘 아는데 무슨 뜻이지? 진지하게 그것을 집중해서 읽고 들어보고 또 졸지도 말고, 조는 것도 사탄이 하는 일일 수 있죠. 아니 피곤해서 졸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깨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마음에 좀 새기고, 아 그렇구나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사탄이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예, 그리고 진지하지 않게 너무 그렇게 심각하지 마, 그리고 방해를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이 먹어버리는 씨가 되고 말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지만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빈 마음으로, 마음이 빈 채 우리가 떠나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배당 나갈 때 말씀 다 쏟아놓고 버리고 나가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흙이 깊지 않아서 깊이 뿌리 박을 것도 없이 금방 싹이 나는 모양이죠. 따뜻하고 그러니까 싹이 잘 나는지. 그래서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햇볕이 쨍쨍 쬐는 것을 환난이나 핍박에 비유했습니다. 햇볕이 쬐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더우면은 나무가 죽겠죠. 물은 없고 햇볕만 많이 쬐면은 다 수분이 증발해버리면 말라버리는 것이 말라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맞아야 되는데 햇볕도 필요하지만은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그런 흙이 있고 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흙이 얇으니까 뿌리를 내릴 데가 없이 싹은 돋았는데 곧 수분이 다 빠져버리고 말라버리게 딱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것이다. 환난이나 핍박이 많은 세상이 아닙니까? 질병도 어려움 중에 하나죠. 몸이 아픈 것, 그것도 큰 시험거리죠. 질병, 또 경제적인 곤란, 궁핍,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되는 것, 그것도 큰 시험거리죠. 너무 바빠서, 너무 일에 일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환난이나 핍박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여러 가지 질병이나 궁핍의 어려움, 또 말씀을 인한 환난과 핍박의 어려움. 자,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뿌리는 확고한 믿음과 확신일 터인데 그런 확고한 지식, 믿음, 확신을 갖고 있으면 웬만한 환난도 이길 듯한데, 이길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나 이런 확실한 지식과 확고한 지식과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올 때, 병이 좀 몹시 아픈 병이 들면 사람이 병 들었을 때 기쁨 잃어버리기 쉽죠. 대부분 그러죠. 저도 그럴지 모르지만은 아플 때에 예, 그거를 잘 참고 주여 내가 이때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일 터인데 그런 사람 자주 보지 못했어요. 아픔은 다 상이 그렇게 어두워지고 낙심되기가 쉽고 그렇게 되기가 쉽죠. 자, 이렇게 환난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 그것이 믿음의 견고함인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인데 이런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겠다. 그런데 이 뿌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이 책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서 이 책을 주셨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랬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면 좀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와, 나도 믿어야겠다 좋은 말씀이다 그러고 따라가는데 뿌리가 없어서 믿음의 견고한 지식과 확신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넘어져 버렸습니다. 저 사람 어제까지는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믿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돌밭에 떨어진 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셋째, 18절을 보십시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죠. 재리의 유혹, 유혹이란 아파테라는 헬라어는 속임, 영어 성경들은 속임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는 유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재리의 속임, 돈은 우리를 속인다 그런 뜻인데 재리의 속임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셋째로 씨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것.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거기에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쾌락도 욕심 중에 하나겠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 자, 우리는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살라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 염려를 자꾸 내가 받아들이고 세상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러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게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세상 염려 때문에 염려가 많으면 신앙생활 바로 할 수가 없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그래도 내가 이길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염려가 나를 늘 주장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염려에 사로잡히는데 또 돈 사랑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재물의 속임 재물의 속임이라고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재벌 왜 자녀들이 딸은 왜 자살해 죽지요? 재벌인데 왜 빌딩 위에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자살해 죽습니까? 재벌인데 돈이 그렇게 많은 분이 돈이 행복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단적인 예가 아닙니까?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재물은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이 암만 많아도 어려운 재앙의 날에 그 돈이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잠언 11장 4절에 그랬죠.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니라. 재물이 무익한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스바냐 1장 18절에 보면 구약의 소선지 중에 스바냐 있죠.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은과 금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괜히 은금 가지고 다니면 무겁기만 하지, 예, 그거 갖고 다니지도 못할 것입니다. 에스겔 7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더러운 물건같이 여기리니, 이게 너무 짐스러워서 피난 가는데 지금 은괴 금 이런 걸 가지고 다니기 무거워서 다 던져버린다.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미로다. 오히려 그 금은 가지고 그 평소에는 그거 있으면 굉장히 잘 사는데 전쟁 때는 라면 한 봉지가 훨씬 낫다는 말이겠죠. 금은 가지고 이거 다 쓸 데가 없으니 갖다 버린다. 그거 버리고 그거 있어도 배고픈 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돈은 어느 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일. 잠언 23장 5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디모데전서 6장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와, 성경은 그렇게 다 말씀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 사랑을 버리라 그랬는데 성경의 이 많은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그래도 오늘 사회에 돈 없으면 되냐, 그런 것 같이 보이죠. 돈이 있어야 근사한 집에서도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예, 그렇게 좀 사람들 앞에 볼 때 자기를 내세울 수 있게 사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 면이 있죠. 돈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기는 우는데 아기 먹을 것을 사주지 못하는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그렇기도 하겠죠. 그러나 돈이 문제의 해답이 아니다. 아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하나만 택해. 하나만 택해. 하나님 택하든지 돈을 택하든지 오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그렇게 명령하듯이 말씀하시죠. 같이 둘 다 가져가려고 하지만 한 손만 한 손 가지고 두 개를 잡아지지 않아. 둘 중에 하나만 잡아야지. 돈을 딱 잡으면 하나님 잡기는 어려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잡으려고 이걸 놓고 하나님 잡으면 돈이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돈도 잡아야지 그러고 놓고 이쪽에 잡으면은 애기들처럼 한 손 가지고 이것도 잡아야겠고 이것도 잡아야겠고, 이거 잡으면 예, 저거 떨어뜨리고 이거 놓고 저거 잡으면 이거 떨어뜨리고, 둘 중에 하나만 잡아라. 하나만 잡아라. 그런데 둘 다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실패하고 가시덤불입니다. 또 돈 사랑 때문에 돈은 있어야지. 교회 가도 뭐 돈 있어야, 거기도 장로하려면 돈 있어야 되더라. 권사하려도 돈 얼마씩 내라고 하더라. 돈이 있어야 되지. 돈 없으면 교회 가서도 어디 기라도 피겠는가. 가난하면은 직분도 못 얻더라. 그러니까 돈.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돈은 가시나무와 가시들기와 같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돈 사랑은 실패다. 또 육신의 쾌락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쾌락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된다. 사람이 쾌락에 빠지면, 육신의 재미있는 것을 빠지면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한다. 믿음 생활은 재미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때때로 절제하고 극복해야 되는 일이 있다. 세상 염려, 돈 사랑, 쾌락 사랑 이런 거 경계하고 멀리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실패한. 20절 마저 보십시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게 네 번째 경우, 이것만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식물의 씨앗 하나는 심겨서 자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 얻은 한 사람은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이 그가 하는 많은 열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단지 인간 편에서 진실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지하게 듣고 깨닫고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내리고 확신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성도는 그의 충성의 정도대로 열매를 어떤 일은 30배, 어떤 일은 60배, 100배를 맺을 것입니다. 충성의 정도대로 크고 작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깨닫지 못하겠어, 그러면 마귀가 옆에 있다가 그렇지 옳거니 잘 됐다, 너는 내 밥이다, 그 깨닫지 마 깨닫지 마, 그거 저 다 복잡하고 저 복잡한 예, 그 혼란스럽게 그지 없잖아, 저런 말 들으면 안 돼 안 돼.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아예 방해하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할 때 그 말을 다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들은 것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늘 빈 마음으로 또 예배당을 떠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믿음이 성경을 통해 견고해지고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해야 한다. 첫째는 깨달아야 되고 안 깨달으면 마귀가 가져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깨닫기만 하지 말고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정말 그러한가 진지하게 또 묻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잘 살펴서 뿌리를 박음으로 그렇구나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는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얼마나 내려졌는지 뿌리가 깊게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의 걸림이 실패치 않도록 뿌리를 내려서 자라기는 자라는데 위에 가시나 덤불이 더 이상 크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일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염려거리가 많지요. 이것저것 염려가 많아가지고 근심 걱정이 많아서 기쁨은 다 도망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힘을 내지 못하고 오늘도 예, 근심 걱정이 많아서 예배당 나가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지경이 되면 그 세상 염려가 그를 지배하는 것이고, 또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라는 그 속임이라고 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속이는 말입니다. 돈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 것이 없네요. 돈 가지고 영생도 없고 땅 위에서 행복하고 잘 살아보시지요. 그런데 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한번 파산하니까 그냥 폐인이 돼서 죽던데요. 그런 것도 들어봤는데요. 부자가 집 잘 지어놓고 그 다음에 큰 중병에 걸려서 한 달도 못 사시고 내가 한 달이란만 더 살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가시는 걸 저는 봤는데요. 그분들이 다 가난한 사람이 아닌데요. 집을 근사하게 짓고 몸에 병이 들어서 가시던데요. 그렇잖아요. 돈은 속이는 것입니다. 돈이 유익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의 속임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경계해야 된다. 세상의 염려, 돈의 속임 그리고 육신의 쾌락, 이것을 만일 너무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면 믿음 생활에 실패합니다.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해. 그 가시덤불입니다. 그 사람은 믿고 확신도 하는 것 같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결국 그거를 극복하지 못해서 세상 염려, 돈에 대한 욕심, 돈 사랑, 그리고 육신의 쾌락 사랑, 그것 때문에 결국 실패한. 그러니까 그런 첫째, 둘째, 셋째 경우 깨닫지 못해서 말씀이 다 헛되게 되고 또 뿌리를 박지 못해서 조금 어려움이 올 때 이거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고 넘어지고, 또 뿌리도 박은 것 같고 믿음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세상 염려, 돈 사랑, 쾌락 사랑이 그를 늘 가로막고 방해해서 잘하지 못하게 해서 실패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 주님 말씀은 쉬운 것 같지만은 정말 그렇구나. 우리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그냥 콱 뜨듯이 너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 너는 그게 문제잖아, 그게 문제, 여기에 그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네 문제가 바로 그거잖아 하고 주님이 딱 지적하실 때 옳습니다. 겸손이 없더라도 그것이 제 문제입니다.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야 되고 믿고 확신하는 뿌리를 견고한 지식과 믿음을 갖도록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고 그리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모든 가시덤불은 걷어버리고 세상 염려 주께 맡기고 돈 사랑하지 말아라. 돈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다. 아멘 하고 돈 사랑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면 만족하면서 내가 살리다. 내가 부자도 되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도 되게 하지 마소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돼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하소서. 잠언에 있는 지혜자의 그런 기도처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쾌락사랑 그것도 헛된 줄 알고 그것을 접으라. 접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라. 예. 그리고 말씀을 인내로서 예, 실천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것이다.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주님 말씀을 오늘 함께 조금 다시 기억하며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서 실패하는 주님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 수없이 들은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깨달아지고 깊이 뿌리를 받고 인내로 그것을 믿고 실천해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